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존전에 저희들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마땅히 알 바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을 비춰 주시어서 우리들 안에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은 죄들을 토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주홍같이 붉은 제 희게 하시는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로 강같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잡혀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는 그러한 얘기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붙잡힌 그러한 바울이 거기에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오히려 지금 그 헤롯 왕이 있는 그 가이사라로 옮겨지고요. 거기에 있는 총독 앞에, 총독 벨릭스 앞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총독 앞에 서게 된 그러한 것들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함부로 어떻게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형편이라 지금 군대 사람들이 오히려 유대인들의 폭동과 정말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바울을 보호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바울을 그대 유대인들 앞에 변명하도록 재판하도록 하지 그냥 그러한 그 난동꾼들 앞에 그가 어떠한 해를 입으면 자기들이 오히려 책임을 지게 되니까 문제가 되니까 그들이 그거를 두려워합니다. 바울이 잡히게 된 것은 그가 뭐 어떠한 다른 사람들을 해쳤거나 무슨 다른 사람들을 속였다든지 그러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선교 다니던 그곳에 살던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거기에서 만남으로 인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할례를 받지 않도록 하고 성전을 더럽혔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러한 그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절대로 살려둘 수 없다라는 그러한 판단 때문에 지금 일어난 폭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들로 생각할 때는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까지 죽어야만 하는 일이고 죽여야만 하는 일인지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재판을 하고 뭐를 한다 그래도 바울에게서 어떠한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고 또 죽음을 당해야 할 만큼의 죄상이 드러나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바울을 갖다가 벨릭스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까지 지금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총독에게 보내니까 그 총독은 이제 바울을 보고 또그 편지를 읽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제사장과 그 장로들이 오면은 그때 가서 너를 재판하겠다라고 이제 가둬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그리고 변호사가 같이 와가지고 이제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고소하는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그 바울이 그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연병 같은 사람이라 이 사람이 그 병균을 퍼뜨리는 그러한 원인이 되는 사람이다.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이렇게 소욕해 하는 자라. 말하자면 그들을 미혹하게 하고 그들을 잘못된 길로 그렇게 인도하는 사람이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서 세상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굉장히 대적하고 또 싫어하고 경계하는 그러한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지금 어떠한 다른 이방인들보다 지금 그 죄인이라고 했던 어떤 사람들보다 이 바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이단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꼭 멸절을 시켜야지만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거라는 건 그만큼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종교 전쟁이에요. 그 어떠한 신앙이 다름으로 인했을 때는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 그거를 지키려고 하고 또 상대방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려 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인간적으로 뭐 서로 봐주고 서로 동정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게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이단시한다는 거는 더 미워하고 더 경계하고 더 말하자면 독처럼 지금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연병처럼 전염병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예 그냥 다 불태워야 되고 다 씨를 말려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흑사병 이 연병이라는 거 페스트인데 저기 그 흑사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요? 거기 집이랑 모든 거를 다 태웁니다. 왜냐면 어떻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울은 무슨 인간적으로 봐줄 만한 사람이 아니라 병원균을 옮기는 그러한 괴수니까 절대로 이 사람은 살려둘 수가 없다가 이 유대인들, 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의 의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이거는 그냥 관과할 수가 없다. 그냥 살려둘 수가 없다. 그래서 진짜 바울이 죽기까지는 자기들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40명이나 된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들. 그리고 그 사람이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그 재판장까지 공회까지 갈 그때에 길에서 지켜 있다가 그 사람을 죽이려고 매복하고 그러한 일들이 왜 있냐면은 이 바울을 이단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성경에서도 이단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아라. 그거는 우리가 정말 그런 어떠한 가르침과 어떠한 그릇된 진리를 거슬려서 그 성도들을 유혹하는 그런 어떤 사탄의 괴계에 합하지 않도록 접하지 않도록 하는 거지. 사실 모든 인생은요, 아무도 스스로 진리를 깨닫는 자가 없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로 하나님이 찾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는 진리를 알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로 볼때 하나님은 소자 하나도 멸망치 않길 원하셔서 모든 사람이 은혜 아래에서 그 하나님의 찬스라 그럴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게 하시면은 할수 있다. 그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 그 사람도 은혜를 누림으로 인해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이고, 우리들도 정말 소자 하나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는 그 동일한 마음을 성령 안에서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도 사람을 이단시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괴계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이론, 어떠한 가치관, 그러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지 않은 다른 인간적인 육의 사람에게서 나온 모든 인위적인 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건 제사장한테서 나왔던지 뭐 율법학자나 서기관한테서 나왔던지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요.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은 사탄의 괴계라고 우리가 볼 때에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지요. 조그만 누룩을 우리가 정말 경계하는 것이지. 지금 다른 교단, 다른 어떠한 사람들을 이단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들을 정말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것은 복음 안에서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여호와의 증인을 구하는 그 회라는 그러한 모임에 참석한 일이 있어요. 저희 남편이 다니던 신학교 교수님이 주동이 돼서 그거는 하나님이 그분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여호와의 증인 속에 들어가서 그분들 장로님들과 이분 목사님인가 당당히 밝히고 들어가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면서 근데 그분이 무조건 경계하고 무조건 상종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도 뭐예요?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증인의 가족들이 교회에 와서 많이 도움을 청했기 때문에 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우리 부인을 우리 가족들을 좀 거기에서 구출해 주십시오라고 와서 부탁을 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야 됐고 그 사람들과 말하자면은 교제를 해야 됐다라고 그럴까? 그런데 거기에 가장 접근하게 된그 이유가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부르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한 것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분에게 하나님이 정말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다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확신 속에서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서 문을 연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연 거예요. 그분이 접근하기 위해서 간 거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을 연 겁니다. 그들을 이단시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냥 교회 성도들하고 아무 접근 못하게끔 그 울타리 치는 것만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면서 오히려 우리들이 그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고 소금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올바로 전해지도록 우리가 이 땅에 그래서 사는 사람이라는 어떠한 그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이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호와 증인에게서 그 가족들을 구하고 하는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이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주장하고 있고 어떻게 그러한 그 왕국이라 그럴까 거기 그것이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요. 근데 그런 것을 사역으로 하는 사람들이 여러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도 있고요. 목사님들이 그런 단체를 갖고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교육해요. 그 여호와의 증인에서 교육하는 거가 이런 거라는 거를 또 교육을 해줌으로써 이제 정말 복음하고 그 사람들의 가르침이 다른 건지 뭐가 문제인 것인지를 알게 하고 그러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지으시고 살리우시는 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이요. 이제 그러한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갖도록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획기적인 일이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다른 교회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굉장히 경계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에 비둘기처럼 순전할 뿐만 아니라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랬습니다. 사탄은 계계를 갖고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말하자면은 뭘 잡으려다가 자기가 오히려 잡혀 먹이기가 쉬운 거기 때문에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고 남에게 가서 자기가 스스로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뭔가 깨우쳐서 구원하려고 하면 오히려 자기가 먹히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경우에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고 부르셨고 또 그렇게 보내시는 그런 확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의 증인이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교육한다 그것을 배우는 그몇배 복음에 대해서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다 알고 그 복음으로 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하나 된 그러한 친밀함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이단 속에 보내심을 받은 것하고 똑같아요. 완전히 공중권세 아래에 육의 소욕 속에 가득 차 있는 그 죄악 속에 어둠 속에 우리들이 지금 보내심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성령으로 인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럼 성령으로 인해서 보내시면은 여호와의 증인은 속이든지 교회 속이든지 아니면 어떤 회사든지 어떠한 정말 선교지든지 상관이 없이 그것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파송받은, 세움을 받은, 보내심을 받은 그러한 곳곳이 어디든지 간에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기에서 예수님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당연히 되고요.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막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그리고 이단 속에 가면은 우리는 잡아먹힐 거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디에 가더라도 성령으로 살면은 이 세상에 어떠한 이론과 어떠한 정말 믿음도 다른 신들을 믿는 어떠한 종교도 진리 앞에는 뭐예요? 그건 다 거짓인 거예요.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그만큼의 확신이 필요하고 신뢰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세요. 복음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에 대한 그만한 신뢰도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뜻대로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가 없다면 어딜 가든지 우리는 두려울 것이요.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를 보고 거기에서 무엇을 당할까 봐 계속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겪을 것이다. 어디에 가든지 그럴 것이다. 라고 그가 성령으로 인해서 알고 있었어요. 자기에게도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고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도 얘기해 줬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고, 그리고 전진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잡혀서 사람들의 그 정말 죽이려고, 그를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속에서 그가 정말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 내일 어떻게 될지를 전혀 알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 곁에 서셔서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얘기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내 일을 증거한 것처럼 네가 로마에 가서도 하게 되리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로마 갈 때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겠구나. 절대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겠구나. 무슨 일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은 그 뜻대로 이루시겠구나를 안 거예요. 잡히지 않겠다도 아니고 환란을 당하지 않는다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시는데 이제 로마 가서도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내 앞에 지금 남아 있구나 하는 거를 바울이 아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목숨이 없어질지라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이루는 그것에 자신이 헌신하기를 원했고 자원했습니다. 그걸 더 원한다 그랬어요. 그것에 비해서 내 목숨 하나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목숨이 아무 가치가 없다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자기 목숨인데 하나밖에 없는 두번 다시 주어지지 않는 그러한 목숨인데도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것,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 일에는 비할 바 아니다. 왜?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사나 한번 죽습니다. 그런데 살리는 이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일부터 하리라. 언젠가 하리라에 언젠가는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볼때 복음 전하는 사람은요, 항상 마음이 급한 거예요. 내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거를 내 안에 있는 걸 정말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가 그게 내일부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제 일까지는 우리가 되돌릴 수 없지만, 뒤돌아볼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일부터 하겠다는 거는 완전히 큰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잡히고 안 잡히고가 상관이 없었고, 환란을 겪고 안 겪고가 상관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 한다든지, 이단시 한다든지, 그런 건 상관없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분명히 있는 건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지금 뜻을 두시고 나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답니다. 그 역사하심이 아직 끝날 시간이 안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도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 생명을 거두실 그날까지 전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뭐야? 죽을 때까지는 사는 거예요. 사는 거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살리우심을 받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왜 살리느냐? 바울에게 있어서는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예요. 죽는 것도 그리스도예요. 죽는 것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자기를 위해 통해서 주님만이 존귀해지면 되는 거고, 사는 것도 오직 바라는 건 나를 통해서 주님만이 존귀 여김을 받으시옵소서예요. 그러한 바울은 지금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냥 하나님께 자신을 위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서 그냥 숨을 거두신 것처럼 그랬는데 그 아버지는 예수님을 뭐예요?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셨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바울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송사하는 사람, 고소하는 사람들은 이단시하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가든지 모든 사람들을 다 미혹해서 그들을 그 소요하게 한다. 소란 일으키는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정말 전염병과도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불신은 이 정말 병균은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죄를 받을 만큼 정죄를 받아서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임을 당할 만큼 뭐를 했는지 나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지 예루살렘에 온 지가 지금 열이틀밖에 되지 않았다. 예루살렘에 와서 야고보 만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서원한 사람을 데리고 결례 의식을 해가지고 7일째 되는 날 잡혔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군대에서 보호를 받다가 그리고 지금 가이사랴까지 오는데 지금 총 통틀어서 열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열이틀 날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 이 가이사랴까지 오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뭐를 나쁘게 한 일이 없다. 누구와도 싸운 일도 없고 성전 안에서 누구와도 변론한 일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저 사람들도 다 안다. 나는 뭐예요? 거기서 결례 의식을 한 것뿐이거든요. 율법대로 지금 행한 건데 저들이 나를 잡았다. 그러니까 그들한테 물어봐라. 내가 도대체 지금 어떠한 소동을 일으켰는지. 그러니까 정말 그 제3자 재판하는 사람으로 보면은 지금 바울이 잡힐 만한 어떠한 그러한 거리를 잡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총독은 지금 제사장과 또 장로들과 지금 변호인까지 더들로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그 유대인 리더들이 와 하니까 이 사람 꼭 죽여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볼때한 사회의 리더들이 미워하고 없애야 된다고 하는 그 사람을 그냥 풀어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의 눈치도 봐야 되니까.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이 베릭스가 굉장히 탐욕적이고 나쁜 사람이라 그럴까? 그러한 사람인 것은 그 바울을 갖다 이태 동안이나 2년이나 그대로 가둬놔요. 그러면서 그 바울에게 가가지고 또 하나님의 도, 그 복음에 대해서는 자꾸 듣습니다. 관심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인이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 부인을 데리고 가서 자꾸 바울을 불러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왜 그렇게 했느냐면 바울에게서 돈이라도 얻으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말하자면은 그 아나니아나 그 유대인 장로들에게 이 바울을 내주지 않는 거를 하나의 공치사로 해가지고 바울에게 돈을 자꾸 받기 원하는 거예요. 뇌물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죽일 수도 없는 게 죽일 만한 일은 한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지도 않습니다. 왜? 그 유대인 지도층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러한 벨릭스의 그 태도를 보면서 우리 지금 사회에도 그런 비슷한 일들 우리 주위에서 그냥 흔히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 자신 속에서도 볼 수가 있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저기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바울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러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하고 달라요.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사람도 같이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그걸 같이 기뻐해요. 그게 어떤 의미인 줄을 알고, 그게 어떤 것인 줄 아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치유받고 뭐가 회복되고 그러면 다 같이 기뻐합니다. 그거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 자신은 어떠냐? 내가 남한테 베풀 때는 그냥 기쁘지만, 남을 도와줄 때는 기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내가 도와준 사람이 더잘 되거나, 내가 베풀어 준 사람이 내 위에 올라서는 꼴은 우리가 안 기뻐하거든요.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구제하거나 돕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보다 더잘 살았던 사람, 나보다 더 뭔가를 더 가졌던 사람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는 쉽지 않아요. 미국에 이민 왔을 때 사람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다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낯선 곳이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다 받는 거예요. 받지 않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이제 그 낯선 곳에서 와서 학교 영어도 못하고 뭐 이것도 못하고 저거 하면 많이 도와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여기서 뿌리 내려가지고 그들보다 더잘 살게 되고 아이들이 더 좋은 학교 가고 뭐 하고 하면은 겉으로는 뭐예요? 뭐 미국 사람들이니까 원더풀하고 좋아하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특별히 나쁘다라는 것보다 우리가 당연히 정말 사촌이 밭을 사면은 배가 아파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의 그냥 우리들의 보편적인 그냥 마음입니다. 감정이에요. 주 안에서도 비교하고, 교회끼리도 비교하고, 사역자끼리도 비교하고, 계속적으로 외모적인 것으로 비교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지금 다 생활화되어 있고, 소위 말하면 그게 자연적인 거예요. 그게 그냥 인성이고, 갖고 태어난 그러한 육의 성질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말하자면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그 시기를 받고 유대인들에게 이단시 당하고 핍박을 받고 지금 죽임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오히려 용서하고 절대로 맞부딪혀서 서로 싸우고 서로 정말 물고 먹으면 망하리라. 이것을 절대로 못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스테반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안 하고 있고, 지금 바울도 안 하고 있어요.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 같고, 그냥 정죄받고, 그냥 재판받는 것 같지만, 바울은 할말다 합니다.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지만, 그러나 싸우지 않아요. 누구하고도 싸우지 않고. 바울이 보면은 이 벨릭스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자기에게 뇌물을 바라고 그 사람이 한 달이 걸쳐서 저쪽 그 아나니아나 그 장로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를 억울하게 2년씩이나 감옥에다 가두고 있는 거 부당한 거를 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바울이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 사람하고 맞대어 싸우고 당신이 부당합니다 하고 그런 소리 지르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나를 맡긴다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위탁하는 거는 정의에 위탁하는 게 아닙니다. 부당한 일을 내가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 거를 우리가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 앞에는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게 부당한 일은 부당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일은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연도 없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도 없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그 손길, 그 뜻이 있다는 거를 믿는 게 우리들의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들의 헌신이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거기에서 나 뜻은 이렇고 뭐 세상 이게 정의는 이렇고 옳고 그름이나 선악으로 따지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제일 먼저 정죄받아야 될나 자신이요. 제일 먼저 죽어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멸망해 마땅할, 버림받아 마땅한 것이 나 자신인 거예요. 그런 내가, 그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로 인치시고, 예수님 때문에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보내셔서 살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은 이루려고 안 하고, 하나님은 나타내려고 안 하고,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내 안에 두신 그대로 하게 하심에 대해서 하시옵소서 하지 않고, 지금 내가 계속 저울질하고 내가 내 생각하는 대로 계속 내 말을 뱉어낸다면, 아예 복음은 전하지 못하지요. 복음으로 살지 못해요. 바울은 오직 정말 목표 하나를 정해놓고 일심으로 달렸다 그랬습니다. 뒤도 보라보지 않고 한눈팔지 아니하고. 그냥 복음을 위해서 간 거예요. 성령이 하게 하시는 그것만 순간순간 하루하루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아이, 사람이니까 좀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뒹굴거리기도 하고. 하나님 바울을 학대하시지 않고 그를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도 주셨을 거고 평강도 주셨을 거고 소망도 주셨을 거고 쉼도 주셨을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고 그가 언제 어디서든지 담대할 수 있었다는 건그 영혼이 평강했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그리고 이끄시는 말씀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계속 다름질 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요새 우리들 신앙을 보면 제가 요새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들은 별 쓸데없는 데에 진을 다 빼고 있어요. 거기에 시간을 뺏고 거기에 골머리를 앓고 거기에서 아주 정말 기진맥진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육의 문제 속에 남의 죄 속에 서로 간섭하고 서로 걸리고 넘어지고 서로 물어뜯느라고 바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그게 싫어서 그런 거는 나하고 상관없어 하고 완전히 자기 홀로 자기가 그 다치지 않게 거기에 휘말리지 않게 자기의 어떠한 그 성을 갖고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는 주님이 들어가지 못한다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는 그 모든 지체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많은 그러한 사람들 속에 우리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가족이요, 그들이 우리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낫기를 원하고, 그들이 치유되기 원하고, 그들이 회복되기 원하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올바로 서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면 그것이 내게 내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거기 물안 들고 거기에 섞이지 않기 위해서 나는 따로 깨끗한 곳에 있으려고 하지만 그 깨끗한 곳은 어두움이지 빛 가운데가 아닙니다. 그 깨끗한 곳은 지금 뭐예요? 남은 더럽고 나는 안 더러워가 되는 거예요. 물론 남의 죄에 간섭하면 안 되고 그걸 물고 먹을 일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는 그러나 나를 저주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정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올 만큼 대신 죽을 만큼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왜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나? 나 몇십 년 동안 정말 진 빠지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제는 나이도 들었으니까 나는 이제 뒤에 물러서서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다고 해서 바울을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니까 가지 말라고 모두가 말렸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숨쉬는 동안 하나님의 그 자기에게 두신 기쁘신 소원, 하게 하심, 그것을 자기는 꼭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헌신, 그러한 자기 삶에 대한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의 심령의 강권이 예루살렘에 가야 됐고, 지금 이제 로마까지 보내신다 그랬으니까 로마까지 가야 되는 것은 그가 거기에서 어떤 일을 겪는 건 상관없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그것을 하게 하신답니다. 바울이 스스로 고백해요.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나는 알지 못한다. 아니, 성령이 가는 곳곳마다 결박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리라라고 얘기하셨다. 그래도 가야 된다요. 그리고 거기에서 붙잡히 그 상황에서도 그는 계속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계속 간증하고 계속 변명하고 해요. 회중들 앞에서 하고 그 공회 사람들 앞에서 하고 지금 그 총독 앞에서 또 합니다. 나중에는 아그리빠 앞에서 또 해요. 그러니까 그는 주어진 모든 장소, 그 모든 곳곳을 선교지로 생각했고 그 모든 곳곳을 복음을 전하는 대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나? 왜 바울은 성령이 그렇게 강권하시는데 우리는 왜 성령의 그러한 강권하심 속에 살지 못하나? 하나님이 바울만 특별히 그렇게 택하신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너는 세상에서 재미도 보고 너의 뜻대로도 살고 그리고 그냥 사역만 해라. 아니면 주일날 예배만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하나님 거고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신 그 예수님 위해서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또 사람을 기쁘게 해서 사람의 종이 돼서 살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안하무인적으로 산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람들에게 생명이 전해지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시간과 모든 정력을 그냥 한 방울도 넘기지 않고 그 순간순간 다 쏟아낸 거예요. 가는 곳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는 그 누구에게도 뭐를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에 하시옵소서에만 전념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바울을 통해서 그볼수 있는 담대함과 순종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런 모든 것들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러한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버린 거를 우리도 버려야 돼요. 바울이 구하지 않고, 아니, 오히려 오물처럼 여기고 해로 여겼던 그것들 우리도 오물처럼 여기고 그걸 해로 여기고 그걸 다 정말 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해로 여긴 걸 우리는 유익 삼고, 바울이 오물처럼 여긴 걸 우리는 보석 보화 삼고, 그리고 하나님 것도 갖고 하나님 것도 체험하고 바울처럼 되려고 한다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온 거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갖고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러 온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헌금을 갖고 온 거고 또그 서원한 사람 넷을 데리고 가서 결례 의식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지금 율법대로 좋은 일을 한 거거든요. 돌맞을 일을 한게 하나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 될 때와 말을 해야 되는 내용과 그것이 지금 우리 바울을 보면요. 그 모든 말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그것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 지키기 바쁘고, 나 변명하기 바쁘고, 나를 회칠하기 바쁘고, 내가 지적받고, 내가 욕먹고, 내가 어떻게인가 없이 여김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에 급급하다면 지금 바울이 변명하고 바울이 증거하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해서 했느냐, 그 자체에 지금 포인트가 다르지요.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온 것도 그렇고, 지금 그 결례를 한 것도 율법대로 한 것이고, 바울이 그한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한 거예요. 자기의 의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걸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자기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지금 바울이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얘기하는 그 벌써 예루살렘에서 이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얘기만 안 하면 사람들이 걸리지 않는 일들 많습니다. 내가 착하고 내가 뭐를 잘했다 그러면 사람이 나를 칭찬해요. 근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거를 명하셔서 내가 이거 한 거다라고 그러면은 너는 너만 하나님 믿어? 아니면 하나님이 왜 너한테만 해? 이게 사람들한테 걸림이 돼요. 누구한테 걸림이 되냐? 믿는 사람,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한테 더 걸림이 돼요. 지난번에 일본에 있는 어떤 자매하고 이제 전화로 얘기하면서 선교사님, 선교사님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들으세요? 내가 뭐할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렇게 말하셔서 나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근데 선교사님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걸 어떻게 들으세요? 그걸 그 사람한테는 설명할 수가 없지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고 그리고 하늘에서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음성을 다른 사람은 못 들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은 들은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내게만 듣게 하셨다면 그건 나와 하나님 관계이지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할 수 있어도 증거할 수 있어도 그걸 어떻게 들어요는 말할 수가 없는 게 그분이 말씀하시고 듣게 하셔서 들은 거거든요. 근데 들었으면 우린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순종하였으면 그 결과가 반드시 있어요.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시고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고넬료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각각에게 지금 나타나셔서 오히려 성령 받기도 전에 믿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부르시는데 하물며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거하시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요?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우리가 각각에게 계신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깨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서 뭐라고 하시는지는 내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 한 내게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각각에게 비밀인 거예요.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리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순전하신 분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되심을 알면 이게 하나님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흉내내서 못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가진 능력을 흉내내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했지만 오히려 악기들이 다그 정말 달라붙어서 봉변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은 안에 계신 성령님과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생명이 지금 이렇게 생명체들이 많이 같이 공존하잖아요. 어떤 한 꽃밭에 나무들이 여러 개 심어 있다 그래도 각각 그씨 하나하나에서 생명이 돼서 나무가 된 거지. 옆에 나무의 생명이 다른 그 옆에 심어졌다 그래서 저절로 살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장미가 심겨졌고 옆에 민들레가 심겨졌다 그래서 붙어서 자란다 그래서 섞여 자라질 않잖아요. 바울에게 임하시고 바울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담대함으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가 정말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 전진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 리더들이 또 아시아에 흩어 있는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지만 항상 뭐야 바울을 건지시지요. 바울을 다른 도시로 피하게 하시고 지금 그 천부장 백부장을 통해서 가이사라로 이제 로마로까지 가게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요? 복음의 지경이 넓혀진 거예요. 사람은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자꾸 가두려 하지만 복음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넓혀지고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 자신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하는 걸안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을 봤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그들이 호의호식하고 이 세상에서 안일하게 안전하게 정말 잘 먹고 잘 산다가 아니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내게 영생이 있으니 내게 주님이 계시니 정말 내가 그것으로 족하고 아니 그것으로 넘친다는 그러한 은혜 안에 있게끔 그들은 그래서 기뻐하고 그래서 소망을 주님 오시는 그것에 두고 재림 신앙을 갖고 그리고 계속 전진할 수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이라가 복음이라면 내가 그렇게 안 느낄 때내 삶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내 믿음이 흔들립니다. 내 확신이 흔들리고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 안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는 핍박을 겸하여 받고, 환란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선을 행하되 고난을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두려워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노라.
아멘.
우리들이 복음을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의 어떤 보상을 원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이 땅의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다 잃어버렸다 그래도 그 복음 하나로 인해서 나는 잃어버린 게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걸다 가진 거예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거를 우리는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따로 지킬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그거에 비해서 내가 내 거라고 했던 그 모든 거는 오물이랑 똑같다. 오물은 버리는 거지, 오물은 끼어안는 거가 아닙니다. 근데 복음은 은혜로 아는 거고, 은혜로 받은 거지, 아무도 자기 자격 있어서 행위로 받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게 은혜의 복음이고,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먹으라. 누구든지 가져가라요. 누구든지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 한 분으로 인해서 정말 족한 은혜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성령님 계세요. 사람들이 우리를 얼만큼 억울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탐욕스러워서 어떠한 계기로 우리들을 이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모든 사람에게 선으로 대하고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며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들이 은혜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 거하기를 우리가 바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에서 쭉 생활합니다. 거기에 나라가 몇번 바뀌고 왕권이 몇번 바뀌어요. 그래도 다니엘은 그 어떠한 바뀌는 속에서도 온유함으로 그 왕들을 섬기며 그 백성들을 축복하며 그러면서 그 무엇보다도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그가 목숨을 걸고 모든 것 상관없이 지킵니다.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서 사람들에게 그 했던 그 왕들에게 했고 그 백성들에게 했던 거를 볼때 그가 그냥 유대인으로서의 그냥 유대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은 그 나머진 다 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정말 그러한 모든 그 적국의 사람들도 성전을 다 훼파하고 유대인들을 그 포로로 잡아간 자기는 잡혀간 그러한 사람인데도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않냐고 그 사람들을 따르지 않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김으로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선대합니다. 온유함이라는 거, 겸손함이라는 거, 화목함이라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에요.
아멘.
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성품이니까. 지금 사람들은 계속 바울을 정죄하고 죽이려 하지만, 바울도 참 칼날 같은 사람이고 불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바울은 사람하고 싸우면서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 바나바하고 저기 누가 때문에 싸우는 그거를 볼 때, 마가 때문에 싸우는 거를 볼 때, 우리가 그 사람이 얼마만큼 그러한 칼날 같은 사람인가? 성격이 강한 사람인가 알수 있어요. 고린도전서나 고린도 편지나 갈라디아서 로마서 다 봐도 그래요. 그러나 그는 복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복음으로 살려 했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 그러한 바울을 하나님이 정말 온유함으로 겸손으로 인내로 지금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바울의 성품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 인내가 많고 참을성이 많고 뭐가 사랑이 많고 담대하고 그게 아니라 성령이 바울을 그렇게 사로잡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지혜롭게 담대하게 그러나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 되도록 싸우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 할말안할말 하나님께서 그 주장하셔서 또 사람들이 지체들이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 뭐하라 하는데 그래도 또 주님의 그 인도하심 바울은 자기 안에서 말씀하시는 자신의 하나님에게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과 하나 되어서 서로 관계를 가지면서 거기에서 사랑하고서 거기에서 하나 되어 살도록 하시지만, 그러나 각각에게 임하여 계십니다. 왜? 그 각각을 성령님께서 각각 가르치고, 각자 키우고, 각자 살리시고, 각자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누구 쫓아가서 누구 따라가서 가는 길이 아니라 누구든지 목자 되신 예수님 쫓아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님을 좇아 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내게 세워주신 자리에서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어딜 바라보라고 하시는지, 어디를 지향하라고 하시는지, 우리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비추시고, 그리고 실수 없이 하게 하실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게 지금 정말 입맛에 맞는 상황이든지 아니든지, 절망적인 상황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오늘도 살리시는 그 기쁘신 뜻, 그리고 그 계획,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반드시 친히 그 열심으로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나를 내어드리지 아니하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이라면 우리의 예배는 헛된 예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말만 주여 주여, 말만 하나님 하나님 하는 것뿐이지, 큰 소리 치는 거고 믿습니다 하고 소리만 지르는 거지, 힘 주는 걸로 소리치는 걸로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나를 내어 드려야 돼요. 나를 버려야 돼요. 우리의 선한 싸움은 나의 싸움이지 상황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할지라도 우리가 온유함으로 정말 주님의 하게 하시는 말만 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것이 오늘도 변함없으신 성령님의 하게 하심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억울하게 참소를, 고소를 당하고, 억울하게 잡혀, 또 억울하게 2년 동안이나 감옥 속에 있는 그러한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억울함이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그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선하신 아름다우신 주님의 그 신실하심에 자신을 위탁하고 하게 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존귀 여김을 받으시고 주님만이 나타나시는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그릇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